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방인, 세리, 병자, 죄인, 여인 등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시 소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즉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부자였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가진 것이 아주 많은 부자였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소외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할 잃어버린 언약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두 사람, 그들을 강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함께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을 모두 다 단 한 절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12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행악자 중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신을 의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강도와 같은 존재도 구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흉악한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였고 시대나 가정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성령 충만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누가가 성령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모습에서도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부모가 비록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고 누가는 바로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선과 알이 더 좋은 것이라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누가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정문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이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위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린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 1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함께 보내고 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당신 뒤를 이어서 구원 사역을 이어나갈 열두 사도들을 택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구원주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의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얼굴이 변하고 입으신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증언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더 제대로, 더 바르게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일곱 마디의 말씀 가운데 세 개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마디 중에서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모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이 모두 주님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밤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 관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등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기도에 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사도들과 여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고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린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을 때도 기도했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수천 명으로 늘어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고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된 것도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게 하신 바나바와 사울, 그가 바울입니다.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낼 때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서 내어보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 노예를 고쳐주고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의 눈에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유난히 잘 띄고 임신한 여인에게는 다른 임신한 여인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보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구두가, 가방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가방이, 요리사에게는 음식이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농부와 어부에게는 농산물과 생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누가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성령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첫 장부터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속한 아비야 반열이 섬기던 기간에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모두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8번째였습니다. 특히 사가랴는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섬기는 것에 뽑히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평생 제사장의 일을 보고서도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사장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향하는 일을 담당한 제사장은 다음번 제비 뽑을 때부터는 그 제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밖에는 제사장들과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 바깥쪽에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의 뜰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높이 약 1.5m의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여인의 뜰은 기도의 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뜰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향을 분향단에서 태우면 그 연기가 성소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연기는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모습과 백성들이 기도 드리는 모습을 시편 142편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소에서 분향이 이루어질 때에 여인의 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읊조리기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분향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힘없는 여린 백성이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신문고를 울렸을 때 우연히 왕이 그 북소리를 듣고서 그 북을 울린 사람의 사연을 해결해 주도록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린 학생이나 시한부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을 표현했을 때 그 사실을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알게 되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모두 다 예외에 속합니다. 그러한 소원 성취는 수많은 소원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선별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복음서가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계를 가진 인간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코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나타난 향단 우편은 사가랴가 보기에 왼쪽 분향단과 등잔대 사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선 위치가 어디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 특히 불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비웃으며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새 사자가 아브람을 찾아가서 또다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서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혼자서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들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그들에게 진짜 웃음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또한 소라 땅에 사는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구약의 문을 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태어나려고 했던 그 순간, 주님께서 신약의 문을 열며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한 때는 시대적으로 참 어두움이 가득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에 빛이 비치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한 제사장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직면이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고 방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또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 가까울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지난 삶의 참회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서도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던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을 이겨가며 기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당신의 마지막임을 아시고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셨으며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한순간도 방종하지 않으시고 온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그 상황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신은 한자리 할 상황으로 자신을 회피시켰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기보다 갈릴리로 도망가는 것으로 방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도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꾸어 갔습니다.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규칙적으로 올라감을 통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사도행전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역할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있거나 순종해야 할 관계에 불순종하고 있거나 헌신해야 할 상황에 혹 방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혹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려 제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이 보이고 임신부에게는 임신부가 눈에 들어오듯 성령님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행하심이 보이고 기도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행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 삶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미아래와 같이 느껴지고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직면하는 용기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으로 고집 부리고 있는 관계에 병든 자아를 꺾어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좀 더 방종하고 싶은 쾌락의 삶의 끝을 알리는 헌신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믿음의 안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